누구도 매트를 처음 방문했던 때는 잊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골라듣는 뉴스룸에서 함께 책 읽는 시간 북적북적입니다. 저는 권애리 기자입니다. 2주 연속 휴방이라니 하는 댓글을 지금 막 보고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요즘 휴방이 너무 잦았죠. 기다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대학 때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1년 있었어요. 그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 중에서 나이지리아에서 10대 초반쯤에 이민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카고에서 부동산 에이전트 하고 있고요. 언니며 동생이며 다들 뭐 속된 말로 잘 됐는데 대학 때까지만 해도 그 친구 집이 살림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미국에 와서 고되게 노력해서 간호사가 되신 다음에 생활이 좀 안정적이 된 그런 정도였는데요. 나이지리아에서는 굳이 표현하자면 엘리트에 속하는 집안 같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본인이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은 없지만요. 아버지는 나이지리아에서 대학 교수였는데 미국으로 와서는 아무래도 비슷한 직업을 다시 찾지는 못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 나이지리아에서의 나름의 특권이라면 특권을 포기하고 나이지리아를 떠나기로 부모님이 결정했었다. 그런 얘기를 에둘러 하는 걸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아주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슷한 인생 유전을 가진 한국인들이 많았죠. 네, 대학을 졸업하고 시카고에 갈 일이 있었을 때 그 친구랑 며칠 돌아다녔는데요. 이제 그 친구 차를 타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친구가 차를 불고 지하주차장 같은 데를 들어갈 때 두 번쯤인가? 거기 경비원들을 보고 뭐 안녕하세요. 뭐 혹시 수단에서 오지 않았어요? 가봉에서 오지 않았어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 다 맞았습니다. 제 친구가 얘기한 그 나라에서 그 사람이 온 게 맞더라고요. 너 저 사람 알아? 그러면 모른대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국인은 이러이렇게 생긴 경향이 있다. 뭐 일본인을 보면 뭐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요. 아프리카 사람들도 보면 대충 아 쟤는 적어도 어느 지역쯤에서 왔겠다 그런 걸 안다는 거예요. 뭐 일단 자기 대에서 이미 논 아프리카계 미국인인지 아니면 조상이 200년, 100년 전에 미국으로 들어온 아프리카계 미국인인지 같은 건 뭐 100% 알겠고 뭐 그뿐만 아니라 자기 대에 적어도 이민 온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서로 알아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렇게 당신 어디서 왔죠? 이런 식으로 갑자기 스몰 토크를 건넬 때 이렇게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뒤에 따라 들어오는 차가 없으면 제 친구랑 잠시 떠들던 그 경비원들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그 뒤로 새삼 어디를 들어가고 나올 때 문득 경비원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느 직업, 어느 상황에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겠냐마는 특히 미국처럼 전 세계로부터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이민의 나라, 자본주의 시대의 제국에서 무심코 지나치던 이 경비원들의 세계에도 얼마나 많은 삶의 페이지들이 숨어 있는가 새삼 엿본 느낌이었어요. 오늘 함께 읽고 싶은 책을 이미 눈치채신 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들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11월 말에 출간됐습니다. 아직 따끈하다, 고까지는 제가 차마 말씀드릴 수 없지만요. 그래도 아직은 신간에 속한다고 우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책을 그렇게 얘기하기에 이제 좀 겸연쩍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14판까지 나오면서 그야말로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미국에서도 40주 연속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지켰다고 하죠. 이미 너무 유명해진 책이고 북적북적 가족분들 중에는 이미 읽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고심을 했는데요. 그래도 이 책을 읽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영문 번역체 특유의 딱딱한 느낌이 조금은 남아있기 때문에 번역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독서 취향을 가진 분들은 진도가 잘 안 나가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제가 읽는 게 좀 소용이 있지 않을까, 제 낭독이 약간의 소용이라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살짝 해봤고요. 누구에게라도 함께 읽자고 소매를 잡아끌어도 괜찮을 것 같은 책을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입니다. 잠재적으로 얘기를 건네볼 수 있는 독자들이 정말 많은 책입니다. 일단 이런 분들 모두 해당됩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가보신 분, 그리고 가본 적은 없지만 앞으로 가볼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있는 분, 또는 미술, 예술, 역사에 관심이 약간이라도 있는 분. 별로 그런데 관심은 없는데 어느 날 문득 내 삶이 무언가에 가로막혔을 때, 내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고 느꼈던 그런 순간에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쓰여진 시 한 구절, 교보문고 빌딩에 써붙여져 있던 커다란 그 문구, 또는 지나가다가 들었던 버스커의 바이올린 한 소절, 그 어떤 것으로부터든 문득 가슴을 치는 위로를 느껴본 분. 그리고 삶에 때때로 찾아오는 고즈넉한 순간들이 어떤 것인지 아시는 분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어느 하나에만 해당이 돼도 이 책을 좋아하시게 될 거라고. 아, 참 친구 같은 책이다. 문득 표지를 쓰다듬어 보시게 될 거라고 오늘은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패트릭 브링리는 자신을 톰 브링리의 동생이었다고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영특하고 눈부신 미래가 펼쳐져 있는 것만 같았던 잘난 형을 자랑스러워하는 사이좋은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이 20대 후반에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패트릭 브링리 본인도 자기 표현 맞다나 화려한 미래가 약속돼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커리어를 막 시작하던 중이었습니다. 뉴욕의 유서 깊은 교양 잡지인 뉴요커에 취직해서 이제 일을 시작한 지 2, 3년 정도 된 그런 상태였어요. 하지만 형의 죽음 이후로 자기 삶의 시계도 잠시 멈추고 싶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그만두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2008년에 취직해서 10년간 30대 중반이 될 때까지 그 공간에 머무릅니다. 미술과 예술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넘치던 부모님 밑에서 자란 어린 시절이 자신을 자연스럽게 좀 메트로 이끈 것 같다고 회고하고 있는데요. 메트로폴리탄은 미술관이라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컬렉션을 보유한 곳입니다. 패트릭 브링리가 그날그날 배치되는 전시실도 정말 서로 결이 다릅니다. 이 안에서 가장 존재감 없는 존재로, 그러나 떠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존재인 경비원으로 일했던 10년 동안 저자는 그 안에서 함께한 예술과 역사로부터 뿐만 아니라 모두 다른 얼굴을 한 관람객들, 저마다 짐작할 수 없는 사연을 지니고 있던 동료 경비원들, 그리고 문득문득 다가오는 형의 기억과 여전히 삶을 함께 이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다시 이 다음의 시간으로 나아갈 힘을 듬뿍 흡수합니다. 그리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돼서 매트를 떠나 이 책을 씁니다. 몇 대목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낭독을 허락한 출판사 웅진 지식하우스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형인 톰이 갑자기 병상에 눕게 되면서 모든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2년 8개월 동안 나에게 현실 세계란 베스 이스라엘 병원의 병실과 퀸스에 있는 방 하나짜리 형의 아파트가 전부였다. 졸업 후 뉴욕 중심가의 고층 빌딩에서 화려한 직장 생활을 시작했지만 정작 나에게 아름다움, 우아함, 상실, 그리고 어쩌면 예술의 의미를 가르쳐 준 것은 그런 조용한 공간들이었다. 2008년 6월, 형이 세상을 떠나고 나자 나는 내가 아는 공간 중 가장 아름다운 장소에서 떠올릴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일을 하는 일자리에 지원했다. 11살 때와 달리 이번에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생각지도 않으며 그곳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도착했다. 가슴이 벅차고 찢어지는 듯 했다. 한동안은 그저 가만히 서 있고 싶었다. 오후에 아다가 내 어깨를 잡으며 말한다. 젊은이, 이제 당신을 혼자 있게 해줄게. 당신은 여기 있어. 나는 저기 있을 테니. 그러고는 스페인 전시관 쪽으로 사라진다. 물론 완전히 혼자 남은 것은 아니지만 지나가는 낯선 이들은 별로 동행처럼 느껴지지 않고 뉴욕 평균 크기 아파트 약 3천 개를 합친 면적의 미술관은 너무도 장황하게 펼쳐져 있어서 이런 전시실 정도는 거의 붐비지 않는다. 몇 분간 C구역에 서서 멈춘 게 아닐까 싶은 느린 속도로 시간이 서서히 전진하는 것을 느낀다. 나는 앞으로 손깍지를 낀다. 뒤로 손깍지를 낀다.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본다. 문설주에 기댔다가 잠시 서성거렸다가 벽에 기대어 본다. 새끼오리처럼 아다를 졸졸 따라다니다가 주위를 경계하며 가만히 서 있는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에 준비가 되지 않은 듯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니 지난 몇 주 동안 형이 죽은 뒤 처음으로 내 삶이 방향을 잡았다고 느끼게 해준 일들을 지나오고 있었다. 지원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고 훈련을 받고 뉴욕주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하고 지문을 등록하고 근무복 제작실에서 미술관의 재단사가 내 치수를 재고 그리고 마침내 이곳에 도착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할 유일한 일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망을 보는 것. 두 손은 비워두고 두 눈은 크게 뜨고 아름다운 작품들과 그것들을 둘러싼 삶의 소용돌이 속에 뒤엉켜 내면의 삶을 자라게 하는 것. 이는 정말 특별한 느낌이다. 기나길게 느껴진 몇 분이 더 지난 후 나는 이것이 진정으로 나의 역할이 될 수 있겠다고 믿기 시작한다. 어떨 때는 허수아비로서의 내 역할을 더 뚜렷이 의식하게 되기도 한다. 허수아비라는 단어는 아다가 쓴 것인데 조금 더 근사하게 말하면 왕실 근위병이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을 시작한 다음 주, 나는 처음으로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그림이 있는 곳에 배치됐다. 현재 34점밖에 남아있지 않은 귀중한 그의 작품들 중 어이없게도 매트가 5점이나 소장하고 있다. 그 사실을 아는 나는 허리를 좀 더 곧게 편다. 이른 아침이지만 영국, 일본, 미국 중서부 등에서 온 관광객 몇 명이 그림에 경의를 표하러 왔기 때문이다. 포니테일을 한 예쁘장한 젊은 엄마가 1665년경에 그려진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의 초상화 앞에 선다. 헤이그에 있는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같은 테마의 더 유명한 그림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설명해서 그녀를 실망시킬 이유는 없다. 모두가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 내 시선이 베르메르가 즐겨 그렸던 조용한 집안 풍경으로 가서 멈춘다. 뺨을 손으로 받치고 졸고 있는 하녀가 보이고 그 뒤로는 잘 정돈되고 텅 빈 듯한 집안의 모습이 모든 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작가 특유의 빛을 받으며 펼쳐진다. 그림을 보다가 베르메르가 포착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는 깜짝 놀랐다. 가끔 친숙한 환경 그 자체에 장대함과 성스러움이 깃들어 있다는 느낌이 들곤 하는데 그가 바로 그 느낌을 정확히 포착한 것이었다. 그것은 나의 형 톰의 병실에서 끊임없이 들었던 느낌이었고 쥐죽은 듯 고요한 매트의 아침이면 떠올리게 되는 바로 그 느낌이기도 했다. 매트에 소장된 작품들 중 가장 슬픈 그림은 베르나르도 다디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일 것이다. 그림에 가까이 다가가 보면 엄청나게 슬픈 광경이지만 유난스럽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다. 그리스도의 몸은 위엄을 잃지는 않았지만 축 늘어져 있다. 온화한 우아함이 우러나오는 분위기로 보아 그는 용감하게 고통에 맞섰던 듯하다. 마리아와 요한은 생각에 잠겨 땅에 앉아 있다. 두 사람은 무엇보다도 지쳐 보인다. 미친 듯 흘러간 하루가 끝나고 남은 건 죽음뿐이다. 죽음이라는 그 단도직입적인 사실, 불가해한 수수께끼, 거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 단호함만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다. 작품들을 지켜보는 일을 하는 나는 이 작품을 본래의 의도대로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이 고맙다. 14세기 화가는 언젠가 예술품 비평가라는 직업이나 미술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교과서가 등장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베르나르도 다디에게 그림은 고통스럽지만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생각을 돕는 도구였을 것이다. 나는 예수의 그림들에서 새롭거나 미묘한 뉘앙스를 찾는 데 관심이 없다. 내가 이해한 건 다디는 고통 그 자체를 그렸다는 점이다. 그의 그림은 고통에 관한 것이다. 고통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말문을 막히게 하는 엄청난 고통의 무게를 느끼기 위해 그림을 본다. 그렇지 않다면 그림의 정수를 보지 못한 것이다. 많은 경우 위대한 예술품은 뻔한 사실을 우리에게 되새기게 하려는 듯 하다. 이것이 현실이다 라고 말하는 게 전부다. 나도 지금 이 순간에는 고통이 주는 실제적 두려움을 다디의 위대한 작품만큼이나 뚜렷하게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내 그 사실을 잊고 만다. 점점 그 명확함을 잃어가는 것이다. 같은 그림을 반복해서 보듯 우리는 그 현실을 다시 직면해야 한다. 일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다. 이집트는 2만 6천 점에 달하는 컬렉션 대부분을 동시에 전시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한 구역으로 매트의 다른 큐레이터 부서들이 차지할 수만 있다면 서로 죽이려 들 것 같은 정도의 호화로운 공간이다. 그런 엄청난 스케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전시된 모든 것은 유별날 정도로 통일성을 보인다. 모든 유물이 아주 본질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이집트적이다. 고대 이집트인들만큼 3000년이 넘는 긴 시간 내내 그들답게 존재한 인류는 없었을 것이다. 관람객들은 전시실에 들어서는 순간 이집트 특유의 미학을 알아본다. 무엇보다도 이집트는 우리의 상상력에 마중물을 붓는다. 왕가의 계곡, 피라미드들,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나일강. 모든 것들이 지어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했던 것들이다. 이곳은 매트의 전시관들 중 가장 다양한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곳이다. 청소년들, 트위드 재킷을 걸친 교수들부터 명상가들, 앞으로 퓨처리스트 만화가들까지 혼재해 있다. 이곳의 경비원이라면 방문객들이 던지는 가장 상징적인 질문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자주 듣게 된다. 저기요, 이거 진짜예요? 나는 기원전 2350년에 석회암으로 소박하게 지은 마스타바인 페르네브의 무덤 앞에 배치된다. 한 젊은 커플이 다가온다. 차림새와 걷는 모습으로 보아 뉴요커 같은데 분명 매트에 와본 적이 없는 듯 보인다. 어쩌면 미술관에 발을 들인 것이 처음일지도 모른다. 눈을 커다랗게 뜨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이 상황에 신나하기보다는 뭔가를 망설이는 듯한 낯빛이 역력하다. 그들은 아직 이곳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실례합니다. 커플 중 남자가 말한다. 제 여자친구가 여기 있는 유물들이랑 다른 것들 모두가 진짜라는데 정말 그러니까 진짠가요? 나는 그렇다고 답한다. 그렇지만 그게 무슨 뜻이죠? 남자가 밀어붙인다. 저것들이 막 오리지널이에요? 다 진품이에요? 이집트에서 온? 나는 유물들이 이집트에서 왔다고 답한다. 그러면 여기 이게... 이번에는 여자가 말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화강암으로 된 사자상의 갈기를 쓰다듬으려 손을 뻗자 나는 가볍게 그녀를 저지한다. 아, 그렇지. 미안해요. 그러면 여기 이거 얼마나 오래된 거죠? 나는 5천년 된 석상이라고 답한다. 5천년? 그녀가 말한다. 5천년? 그가 말한다. 둘은 그게 별거 아니라는 듯 장난스럽게 주고받으며 되풀이한다. 그런데요, 이제 남자친구 쪽이 내게 정말 솔직하게 말해달라는 투로 묻는다. 이 모든 게 다 정말 진짜일 리는 없잖아요. 이 커플이 퍽 마음에 든 나는 그들이 미술관에서 가장 오래된 유물들이 들어있는 전시 케이스를 들여다보는 걸 지켜본다. 그들은 구석기 시대의 손도끼와 신석기 시대의 화살촉 하나하나를 시간을 들여 차분히 살펴본다. 그들이 이토록 느리게 이동하는 이유가 짐작이 간다. 이 미술관이 얼마나 큰지 전혀 모르는 것이다. 여자는 동행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한 라벨에 적힌 정보를 가리킨다. 그녀의 주의를 끈 것은 아마도 그 손도끼가 기원전 30만 년에서 9만 년 사이에 만들어졌다는 정보였을 것이다. 깨알같이 적힌 이 기간에 약 1000번의 미국 역사가 반복될 만큼의 시간이 담긴 셈이다. 시선을 30cm 정도 옮겼을 뿐인데 그들은 수만 년의 역사를 통과해 인류, 그 중에서도 이집트 문명이 궤도에 오르고 있던 세계로 들어선 것이다. 7000년 전, 부싯돌로 만든 이 우아한 화살촉들은 하늘의 작은 새들을 쏘는 데 쓰였을 것이다. 우리 뉴요커 커플은 인내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다. 어쩌면 그들은 이 믿기 어려운 선사시대 유물들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아니면 저 손도끼가 자기 손에 얼마나 잘 맞을지 알아차렸을 수도 있다. 아마도 그들은 10만 년이라는 시간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실감하려고 애쓰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상상력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마침내 이 물건들에 대해 현실감을 가지게 되었고 점차 다른 사람들과는 꽤 다른 시각으로 물건들을 보고 있을 수도 있다. 이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조차도 이 물건들을 현실 속의 일상에 동화시키는 데 성공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지질학적 시간이나 천문 공간을 대할 때처럼 노력한다면 이 엄청나게 방대한 인류의 계보를 조금은 엿볼 수 있다. 하지만 노력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그 현실을 잊고 만다. 우리가 언제든 과거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장소인 박물관들에 대한 고마움으로 내 가슴이 점점 벅차오른다. 좀 전에 낭독 중에서 제가 베르메르라고 읽었는데요. 사실 이 책에서는 우리말 발음으로 페르메이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실제 발음에 더 가까울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베르메르로 잘 알려진 화가라 저는 일부러 베르메르로 읽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적북적 가족분들 중에는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2021년에 뉴욕에서 1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가는 걸 참 좋아했어요. 지금도 생생해요. 그 메트로폴리탄 정문 앞에 핫도그 스탠드가 하나 있는데 베테랑이 운영합니다. 이제 참전용사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케이팝을 참 좋아해서 그 핫도그 스탠드에서 케이팝이 자주 울려 퍼지던 게 지금도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낭독을 하려고 하는데요. 패트릭 브링리가 이 책 안에서 바로 그 핫도그 아저씨를 언급하고 있어서 반갑기도 했습니다. 시기가 딱 겹치진 않지만 K-팝을 좋아하던 그 아저씨가 분명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경비원들한테는 핫도그를 주고 1달러만 받았다고요. 미술관으로 들어가는 그 야트막한 계단에 앉아서 노닥거리던 사람들이며 들어설 때마다 그저 설레고 행복하던 마음도 생생합니다. 야트막한 계단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른바 맷갈라라고 하죠. 그야말로 미국 셀럽들이 다 참여한다고 할 수 있는 행사가 해마다 열릴 때 그 사람들이 그 해의 테마에 맞춘 자신의 의복 행동을 전시하는 바로 그 계단이기도 합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방문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2018년에 나온 영화 오션스 8 보시면 많이 구경하실 수 있어요. 산드라 블록, 케이트 블랜치 같은 배우들이 나오는 이 영화에 매트가 얼마나 방대하고 또 아름다우며 고차원 절도극을 그리기에 적합한 수많은 구석들을 배경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인지 잘 느껴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맷갈라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렇게 화려하고 번쩍번쩍하는 일들에만 어울리는 공간은 아닙니다. 저는 가끔 친구들이랑 우스갯소리로 네가 내는 세금이 아깝게 느껴질 때는 중박에 가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중앙박물관, 중박이라고 많이 줄여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집이 좀 가까운 편이기도 해서 중앙박물관에 놀러가는 걸 좋아하는데요. 중앙박물관 뿐만 아니라 국립이나 시립, 구립미술관, 박물관은 그런 점들이 있는 곳이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이제는 뉴욕 시민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입장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시에 거주자였기 때문에 공짜 입장이 가능했어요. 뉴욕 시민들한테는 그냥 공짜로 들어와도 되고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기부를 해라 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그때 한참 의논해서 1달러씩 냈습니다. 사실 그 공간에 대해서 느끼는 애정으로는 더 큰 돈을 기부하고도 싶었는데요. 여기가 미국이라는 자각을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한국인인 우리가 메트로폴리탄에 1달러 넘게 기부하는 건 좀 오버야. 좀 사대주의 같아 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미국 너희가 하고 있는 이러저러한 정책 같은 걸 생각할 때 세계인들이 지금 니네한테 세금 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내년쯤에는 우리가 니네 때문에 진짜 힘들어질 것 같거든. 그렇지만 매트는 너무 좋고 너에게는 이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기 때문에 맨손 입장은 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1달러를 낼게. 나름 진지하게 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지점을 찾아서 기부액을 정했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저는 매트의 모든 점이 좋았어요. 미국 미술관이라는 것도 사실 좋았던 점 중에 하나입니다. 한참 예민했던 어렸을 때 유럽의 대형 박물관이나 루브르 같은 곳을 처음 갔을 때는 저는 좀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그 박물관의 규모와 소장품의 가치 또는 아름다움 같은 게 압도해 오는 것 이상으로 유럽 제국주의의 역사가 그 피비린내가 짓눌러 온 것 같은 기분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유럽에서는. 둥글둥글해지면서 이제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잘 돌아다니지만요. 매트는 그런 부담감이 훨씬 덜합니다. 아예 이집트에서 방금 들으신 것처럼 피라미드며 시신이며 미이라들을 통째로 옮겨온 방들까지 있는 미술관이지만 어쨌든 여기는 돈으로 사온 거지. 유럽처럼 직접 가서 훔쳐왔다 이런 느낌, 직접 가서 죽이고 약탈했다 이런 느낌은 확실히 덜하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독특한 태생과 전개가 참 특이한 느낌의 제국 미술관을 탄생시켰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미술관들 중에서도 특히 메트로폴리탄이 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뉴욕에 있기 때문일 거란 생각을 해요. 뉴욕 안에서도 가장 시립 미술관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일하는 직원들부터 그냥 보기만 해도 뉴욕 특유의 다양성과 개방성이 물씬 느껴지거든요. 지나는 모든 사람들이 제 친구와 스몰토크를 나누던 그런 저마다의 사연이 있는 경비원들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중앙박물관도, 현대미술관도, 루브르도 좋지만 오직 뉴욕의 메트로폴리탄만이 바로 그런 점에서 갖고 있는 그 넉넉한 품이 있습니다.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이 책에서 오직 메트로폴리탄만이 갖고 있는 그 넉넉한 품이 좀 배어나오는 걸 새삼 다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트로폴리탄에 가보실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어디서든 누구라도 이 책의 저자가 기댔던 메트로폴리탄의 그 넉넉한 품과 같은 품을 만나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보문고 빌딩이 철마다 바꾸는 구절구절이 될 수도 있겠고요.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쓰여 있는 어느 시민의 시 한 구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때로 저건 왜 여기 이만큼 이 정도로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걸까 의아하기도 한 예술의 힘. 우리가 인간이라는 한 그룹이라는 걸 문득 기쁘게 감각하게 하는 예술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북적북적이 감히 메트로폴리탄과 패트릭 브링리가 나눴던 그 따스한 서로의 품 같은 자리가 우리에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기 르네상스 전시실에 서서 기분 좋게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한 남자를 바라보고 있다. 그는 두 초가 그린 성모와 성자의 아름다운 베일 주름과 그 리듬, 섬세함을 응시하고 있다. 그가 나에게 말을 건다. 이 그림들은 그는 두 초의 작은 걸작을 보며 말한다. 이것들은 그가 머뭇거린다. 이것들은 아직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듯하다. 이것들은 동굴에서 발견됐나요? 이 훌륭한 차림새의 중년 남자는 자신을 독실한 종교인이라 소개한다. 그는 이렇게 오래된 기독교 그림들이 살아남은 줄 몰랐다며 생생해 보이는 이 그림이 700년이 넘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어했다. 특히 내가 달걀 노른자와 곱게 간 채소, 벌레, 돌을 섞은 혼합물로 그린 그림이라고 설명한 후에는 더욱 놀라워했다. 그가 물었다. 그래서 이건 동굴에서 발견되었나요? 아니요. 내가 대답한다. 이 그림들은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사제에게서 사제로, 수도사에게서 수도사로, 구매자에게서 판매자로,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그 외의 모든 경로를 통해 전해져 내려오다가 마침내 무사히 미술관의 컬렉션에 도달한 보물들이었다. 그럼 이것들은 사제가 그린 건가요? 그가 묻는다. 나는 아니라고 말한다. 그림들의 대부분은 일꾼 개념의 예술가들과 그들의 일꾼 같은 조수들이 부유한 후원자나 교회의 의뢰를 받고 그린 것이다. 알료를 갈아서 우려내고 금을 찧어 금박을 만들고 나무 패널을 잘라 준비하고 그림의 구성을 균형에 맞춰 디자인하고 윤곽선을 스케치하고 페인트를 조심스럽고 신중한 붓질로 층층이 날마다 중세시대의 특유의 인내심을 가지고 칠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저렇게 생겼죠?
다음으로 그가 묻는다. 그림 속의 사람들이 조금 괴상하게 생겼다는 뜻이다.
좋은 질문이네요.
나는 말을 이어가면서 동시에 생각을 정리해야 한다. 다음은 내 답변을 상당 부분 그 의미만 옮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오랫동안 그림을 사진처럼 보이도록 만드는데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일단 그들은 사진을 본 적이 없었고 그런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건 꿈도 꾸지 않았어요. 또 그들은 보통 천사나 성인 같은 소재를 그렸는데 그것들을 거의 상징적 기호에 가까운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잘 묘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두초의 이 그림은 르네상스 초기에 그린 거예요. 그때는 사람 자체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던 시기였어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그들의 삶과 꿈은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그 이전에는 인간이란 지구에서 짧은 생을 보낸 후에 내세로 나아가는 죄 많고 타락한 생명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건 상당히 새로운 견해였어요. 그러다 보니 르네상스 시대 예술가들은 새로운 방식을 고안해내야 했어요. 만물을 보는 방식을 말이죠. 사물의 표면, 들꽃, 우리의 몸, 얼굴처럼 눈에 보이는 세계에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동시에 조화로운 신의 섭리와 위계에 대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을요. 놀랍게도 그들은 성공했어요. 그들이 발견한 만물 간의 균형을 맞추고 우연과 영원을 조화시키는 방법은 오늘날 당신과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도 작용하고 있고 수많은 후대의 예술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죠. 우리는 지금 그 탐구의 첫 걸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 거칠지만 매우 신선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내가 갈팡질팡하며 설명하는 동안 남자는 그런 이야기에 굶주린 듯 귀를 기울인다. 보기 드문 사람이다. 아는 척을 하거나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수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의 충돌을 반기는 사람. 나는 온종일 감탄했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남자의 개방적인 태도에 더 탐복한다. 남자는 나에게 감사를 표한 후 떠났고 그때부터 나는 그와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습관이 생겼다. 그는 듣는 사람이었다. 대부분은 말하는 사람들이다. 간혹 말을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를 향해 엄청나게 천천히 독백을 하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노력이 하도 정성스럽고 진지해서 그 마법의 힘이 풀릴까 두려워 감히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이 재능 있는 예술가들.
그녀는 안데스의 오지에 광활한 풍경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린다.
얼마나 아름답게 그렸는지 좀 봐요. 얼마나 능숙하게 잘 그렸는지. 몇 달, 몇 년 동안 잊혀지지가 않죠. 계속 떠올리게 되죠. 휴식 같은 곳으로 나를 계속 데려다 놔요. 대단해. 사진을 보고 그린 것도 아닌데, 단지 눈으로 본 것일 텐데, 그리고 그렸을 텐데 말이죠. 내가 그녀에게 또 다른 아메리카 대륙의 풍경화인 강의 공유가 있다고 알려주자 그녀는 그걸 들여다보러 가야겠네요 라고 답한다. 사람들은 화려한 옷차림에 바빠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취하지 않을 태도로 경비원들을 대한다. 전시가 마음에 들 때는 곁으로 다가오며 우리가 평생 이토록 아름다운 걸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해한다. 전시가 예술인 척하는 콧대 높은 헛소리라고 생각할 때는 당신과 나 빼고 모두가 이 개똥 같은 걸 좋아하는 것 같다는 메시지를 담은 눈빛을 보낸다. 아무래도 이건 유니폼 때문인 것 같다. 유니폼은 우리를 부자에게든 서민에게든 누구에게라도 공감해 줄 것 같은 허름한 신사 정도로 보이게 한다. 거기에 더해 우리는 관심을 구걸하지 않는다. 우리가 만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고 쓰인 천박한 배지를 옷깃에 달고 있었다면 방문객들은 우리를 업신여겼을 게 분명하다. 하지만 미술관 경비원들은 그런 배지 따위와는 정반대다. 우리가 침묵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확실해 보인다. 그렇지만 누구라도 다가가서 방해해도 괜찮다는 것 또한 분명해 보인다. 한편 사람들은 내 마음을 읽는데도 꽤 능숙하다. 내가 생각에 몰두하고 있을 때면 그들은 대부분 나를 혼자 내버려 둔다. 최근에는 내 표정에 뭔가 개방적이고 환영하는 듯한 느낌이 생겼는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물어보자 라는 흔한 대사 같은 말을 내뱉으며 다가온다. 나는 사람들이 당황하여 나에게 질문하는 것을 특히 즐긴다. 사람들의 당황한 모습을 좋아하는 것이다. 그들처럼 계획이 뒤죽박죽된 채로 매트를 비틀거리며 돌아다니는 것이 말이 되지. 보는 것마다 성큼성큼 받아들이는 유식한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당황한 사람들은 놀라운 것들을 보고 놀란다. 숨이 닿을 거리에 피카소 작품이 걸려 있다거나 고대 이집트 신전 하나가 통째로 뉴욕에 옮겨져 있는 모습에 놀란다. 이럴 때마다 내 안에 그 어떤 우월감을 뽐내고 싶은 충동이 일지라도 억누를 뿐 아니라 그런 충동이 어리석고 터무니없다고 치부하는 법을 배운다. 우리 중 누구도 이 주제, 그러니까 이 세상과 그 모든 아름다움에 관해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한다. 미켈란젤로가 태어난 해와 죽은 해를 알지언정 막상 그의 작업실이나 페르시아의 세밀화가, 나바오족의 바구니 짜는 장인의 작업실 등등 예술의 현장에 가면 자신의 무지를 얼마나 압도적으로 실감하게 될 것인가. 심지어 그 예술가들조차도 거대하고 갈피를 잡을 수 없기 일쑤인 이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도 매트에서는 길을 잃을 것이다.
누가 나를 암살하려고 했었어요.
그는 나중에 내게 말해줬다.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가는데 내 방해로 부패한 거래를 못하게 된 사람이 고용한 총잡이 두 명이 총을 쐈죠. 왼팔에 한 발, 배에 여덟 발을 맞았어요. 그는 그 일을 무미건조한 어투로 말하고 여덟 발이라는 단어를 조금도 강조하지 않는다. 신이 도와서 주요 장기는 상하지 않았지만요. 1994년의 일이에요. 화요일에 사건이 벌어졌고 금요일에는 은행에서 돈을 대서 비행기에 실려 파리로 날아가 오장육부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수술을 받았죠. 그 후 4개월을 회복하는 데 보냈고요. 관광비자로 미국에 오자마자 망명신청을 하고 꽤 금방 통과가 됐죠. 뉴욕에서 얻은 첫 직장에서는 시간당 4달러 24센트를 받고 일했고 경비원으로 처음 일할 때는 5달러 얼마를 받았어요. 벤더빌트에서 알던 사람들이 도와줘서 월스트리트에 직장을 구할 수 있었지만 중간 관리자 포지션이어서 이전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았어요. 나 같은 억양과 피부색으로는 그게 최선이었죠. 회사가 합병되면서 해고됐고 곧바로 세계 금융위기가 시작됐어요. 그때 좀 거친 동네에서 당좌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업체를 인수했는데 내가 그런 일을 제대로 할 정도로 강하지도 못되지도 못하다는 결론만 얻었죠.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어요. 평생 모은 돈을 모두 날렸죠. 하지만 괜찮아요. 괜찮아. 그는 충격을 받은 내게 어깨를 으쓱해 보인다. 정말이지 괜찮아요. 살아있고 가족이 있고 양심을 잃지 않았으니까. 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지금 당장 만나면 악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 괜찮아요. 이야기를 마친 조셉은 일과를 끝내고 그레이트 홀에 모인 동료들을 둘러보며 말한다. 이 푸른색 근무복 아래에는 정말 갖가지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 동료 경비원들이나 관람객들과 나눈 짧은 소통에서 찾기 시작한 의미들은 나를 놀라게 한다. 부탁을 하고, 답을 하고, 감사 인사를 건네고, 환영의 뜻을 전하고, 그 모든 소통에는 내가 세상의 흐름에 다시 발맞출 수 있도록 돕는 격려의 리듬이 깃들어 있다. 비타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 리듬을 상실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잃고 나면 삶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고 한동안 그 구멍 안에 몸을 움츠리고 들어가 있게 된다. 여기서 일하면서 나는 매트라는 웅장한 대성당과 나의 구멍을 하나로 융합시켜 일상의 리듬과는 거리가 먼 곳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일상의 리듬은 다시 찾아왔고 그것은 꽤나 유혹적이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가 영원히 숨을 죽이고 외롭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만들어지는 운율을 깨닫는 것은 내가 자라서 어떤 어른이 될 것인지를 깨닫는 것처럼 느껴진다. 내가 삶에서 마주할 대부분의 커다란 도전들은 일상 속에서 맞닥뜨리는 작은 도전들과 다르지 않다. 인내하기 위해 노력하고 친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의 특이한 점들을 즐기고 나의 특이한 점을 잘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관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적어도 인간적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 어느 여름날 체크박스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랜디가 내 오른쪽에서 에타는 왼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우리 셋은 팔꿈치를 탁자에 기댄 채 수다를 떨면서 손님이 오지 않는 빈 공간을 바라보고 있다. 관람객이 한 명 들어온다. 랜디가 허리를 펴고 전형적인 뉴욕 스타일의 침착함을 보이며 그 젊은 여성의 스트랜드 백을 받아든다. 가방 안에 뭘 가지고 다니시나요, 아가씨? 그가 윤택한 바리톤 목소리로 말한다. 야, 뉴욕타임스를 읽는군요. 좋아요, 아가씨. 좋은 신문이죠. 그는 머리 위 선반에 그 가방을 보관하고 돌아서더니 난데없이 자신의 캐치프레이즈를 외친다. 그날이 그날 같아. 두 번째 손님이 온다. 이번에는 에타가 자세를 고쳐선다. 하지만 알바니아로 가는 비행기 표값에 관해 나와 나누던 대화를 멈추지 않는다. 남자 손님의 자전거 헬멧은 받아들지만 그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녀를 보면서 내 안의 미드웨스트 지역 감성은 미국 거의 전역에서 그런 태도는 무례하다고 여겨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 안의 뉴요커 감성은 여기에는 다른 문화가 존재하고 일하는 사람들도 인간으로 살아갈 여유가 더 허용된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신사가 보관 영수증을 받아들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자 그녀는 친절한 표정으로 그에게 윙크를 날린다. 마침내 세 번째 손님이 온다. 나는 내가 어떤 코트룸 직원으로 비춰지고 싶은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허리를 바르게 펴고 그를 맞이한다. 사실 내가 어떤 경비원인지도 이제는 알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휴식 시간이 된다. 랜디가 가서 쉬라고 손짓했고 나는 널찍한 돌계단에 앉아 점심을 먹기 위해 밖으로 나간다. 태양이 빛나고 고층 아파트들이 은은한 빛을 발하고 두 앞 가수들이 동전을 모을 모자를 돌리고 샛노란 옐로캡 택시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서 민들레를 문지른 자국처럼 보일 때면 5번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가판대에서 겨자 소스를 바른 핫도그를 하나 사서 그는 경비원들한테는 1달러만 받는다. 외지인 무리 사이에 끼어앉아 나 혼자 유일하게 이곳에 속한 사람이라는 기분을 즐긴다. 계단에 편히 자리를 잡은 나는 재킷 단추를 열고 클립으로 부착하는 넥타이를 떼고 공중에서 이런 나를 내려다보면 얼마나 멋진 한 폭의 그림으로 보일까 생각한다. 이 위대한 도시의 심장부에 있는 위대한 미술관의 계단에 작은 경비원 하나가 앉아있다. 작지만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는 아니다. 앉은 자리는 편안하고 근무복은 몸에 잘 맞는다.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재킷 주머니에서 작은 공책을 하나 꺼내들고 머리에 떠오르는 포부들을 몇 개의 문장으로 적는다. 과거에는 대부분 수동적인 태도로 매트와 매트의 소장품들을 일종의 보이지 않는 눈으로 관찰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 같다. 예술을 흡수하는 데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그러는 대신 예술과 씨름하고 나의 다양한 측면을 모두 동원해서 그 예술이 던지는 질문에 부딪혀보면 어떨까. 미술관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덤벼볼 만한 가치가 있는 숙제 같다. 예술을 경험하기 위해 사고하는 두뇌를 잠시 멈춰뒀다면 다시 두뇌의 스위치를 켜고 자아를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